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2절부터 25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고민을 했음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행하는 자는. 첫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목적. 변화예요.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고 성경은 많이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생각의 변화는 일어나요. 공감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유익을 자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실행에 옮길 때.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보고 시키지 아니하면은 배부름이 없는 같이 실제 삶의 변화는 실행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듣기만 하는 차원에서 그치면 어떤 면에서는 전혀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음식점에 갔습니다. 메뉴를 소개받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어요. 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음식점에 가서 다음에 또 오지. 와, 돈이 좀 모자라지만 다음에 꼭 시켜 먹어야지. 그런 어떤 선택과 고민과 생각 작용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음식점에 안 간 것과 똑같은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여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계산착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안 볼 때 봉사와 섬김은 사람이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배우자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그러고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듣기만 하는 차원에서 끝날 때 내가 뭔가 크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이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죠. 23, 24절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끔 저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하면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화들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코딱지가 어디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울에 발견을 했어. 근데 이 시나리오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발견을 해서 와 이대로 출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거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워낙 급해가지고 전화 끊고 시동 걸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허연 것을 붙인 채 거울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든지 아니면 위급함을 느꼈든지 자기 코딱지에 대해서 어떤 감격했든지 하여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붙어있으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아 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이 움직인 그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떼어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붙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고 안 떼어낸 것이나 붙어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감명 있게 듣고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속 조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똑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요. 근데 자유롭게 한대요.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세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법도가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책의 전체가 여기 나와있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마치 헌법을 기초로 하여 어떤 나라의 법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나라가 굴러갑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라는 그 나라 한 개인을 왕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존재를 하나의 왕국, 킹덤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어떤 법체계가 필요할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육체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관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이 하나의 왕국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법이 적용되어서 나라는 개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왕국, 이 왕국을 복되게 하는 법체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꾸자꾸 하나님의 법이 파괴된 상태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죠. 그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 욕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책에 따라서 욕망을 조절할 때 최대한의 누림을 보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25절의 이 말씀은 소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내 자유를 보장해요. 기쁨을 보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과 성공을 보장해요. 분명하게 행복의 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이란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이란 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유익으로 가득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조언을 하죠. 식후에 물 당신 바로 마시지 마시오. 30분 뒤에 음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위액이 분비될 텐데 그 위액이 지금 입으로 씹어서 삼킨 그 음식물과 위액이 분비된 위액이 어느 정도 기본 소화작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물을 마시라고. 네, 식습관이 잘못 들인 경우에 식사 끝나면 바로 물을 벌컥벌컥 먹어요. 위액이 분비되어야 될 때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가 탈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만약에 의사 처방이라면 심각해서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처방해요. 우리 듣거든요. 아, 이제 30분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이 온전한 법, 알면 알수록 복되고 그대로 살면 유익한 이 말씀을 듣고 의사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데 아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구나. 바로 물 찾는 것 나한테 손해네. 좀 기다리는 것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싶지만 좀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의사가 아니라 위대한 이 의사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거죠. 어떤 의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한 여섯 가지 분야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마치 의사 처방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읽어나가시면서 성경을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는 중에 여러분이 4장에 이르렀습니다.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것을 읽었어요. 분을 내는 것과 마귀 틈 타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위대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어요. 내가 이것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 30절에 좀 더 나아가 보니까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에서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들은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지? 들은 말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절제하면 그런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세워지고 내 기쁨이 소멸되지 않을까? 성령이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면 희한하게 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뉴스를 보다가 뭐 분노한다든지 누군가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말, 그게 부정적인 어떤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어떤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까? 어떻게 행할까? 그 다음 장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 관련한 것도 나라는 왕국이 복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 이 법에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그 율법이 나에게 처방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구나. 세를 아끼라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면 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자,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동일하게 여기도 아, 혀하고 좋은 날 보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실천하는데 행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행하는 것마다 다 복받기 위해서 나라는 왕국이 의미 있는 뭔가 좋고 유익되는 부작용이 없는 뭔가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언제 보지? 언제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자. 나도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 나도 누군가 비교해 꿀리지 않지만 그리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렇지. 이는 자기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고 노상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았는데 마치 세상 모든 전문가의 지식을 압도할 만한 정보를 이 한 30분의 어떤 정보를 다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쉽게 그 어떤 논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은 그때 어떤 태도일까요? 내가 지금 본 것은 30분짜리 정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돌보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와 5분 이상 머무르면은 아, 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범하고 있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가 오래 보존해야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 계속 내가 품고 있지 마라. 하나님께 던져라. 던져라.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던지라고. 고백하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내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도록 경영자가 되시도록 지휘하시도록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압도할 때 내가 순종하여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염려를 주께 맡길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이 기도의 형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염려가 처리가 되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이 확 사로잡아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든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주님께서 축소화시키든지 문제 자체가 멀어지든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커지든지 아니면 문제가 작아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순종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가 누구신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이 돌보신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 빼곡히 박혀있는 이 약속들인지 몰라요. 돌보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주 성령님께서 실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각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